같이 은혜 나눔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다음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꼬이고 되지 않고 헝클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복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즉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무미건조한 생명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생명 없는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모습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요나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듯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고 결국 그는 배의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져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니느웨에 가긴 갔지만 요나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회복은 곧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외부적으로는 북방민족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번성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살아남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시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이나 걸릴 정도로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하루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니느웨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니느웨에 간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에게 과연 사랑이 있었을까요? 3일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그의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지금 전할 뿐이야 하는 그의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본심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본심은 그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느웨를 멸망시키기를 바라며 40일 동안 기다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회복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와 관련해 이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의미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를 통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성을 다니며 심판을 선언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그것은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기에 저 적국의 선지자까지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표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나가 표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니느웨로 보내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요나 선지자를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놀랍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즉 이 시대에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원수인 줄 알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줄 알았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대상에 대해 힘이 있으면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고 힘이 없으면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을 빼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내 몸과 같이 라는 말을 빼고 단순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도 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는 말로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에 대해 아주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란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해당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확대 해석해서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은 원수와 같기 때문에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거하는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출애굽기 12장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으로 선민과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원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45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업에만 복을 주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신자들만 골라 병을 고쳐줘 100살까지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원수의 개념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사랑하시는 대상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도를, 구원의 법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공의의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라는 개념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주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웃들이지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대상들을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땀을 때리고 심지어 침뱉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은 원수가 아니고 다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원수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만 존재하지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눈, 성경적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줘야 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은 악명 높은 세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원수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에게 직접 가서 말을 걸지 않아도 골방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마음의 결정만 있으면,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원수가 어느새 불쌍하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양쪽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처럼 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느껴지지 않고 불쌍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원수가 사라지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닮아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로 목표, 목적,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목적에 일치하는, 목표에 이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귀 형상이지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마귀 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타납니다. 본문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 즉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이 가는 궁금증은 과연 인간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인 내적인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는 자기 노력의 결과인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은 완전함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완전은 수준에 있어서, 차원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적으로 완전케 되거나 성숙한 신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과 아이들은 물론 영적인 갓난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주의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수준에 있어서의, 차원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라 이웃과 원수,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와 원수와 박해하는 자 등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즉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며 지켜온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시대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 이 세상에는 악이 더 성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시대 표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